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절과 레위기 19장 32절 한절 짧은 구절 우리 다같이 합동하십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생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다시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의 은혜와 공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 5계명의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늘 고국도 나와서 이민하면서 여기서 오래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저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부모님을 자주 못 뵈는 것, 특히나 명절이나 또 생일이나 축일이나 뭐 할 때 같이 못 뵙는 것, 그것이 참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고 저 역시도 가까이 하지 못해서 또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이것들을 또 자식들한테 보여주지 못해서 자식 역시도 부모에 대한 것을 효를 보고 배우는 건데 그런 것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고 저 역시도 부모한테 잘하지 못한 것을 생각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찔림이 됐고 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계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은혜 얻고자 합니다. 오늘 10계명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나누시게 됩니다. 이 첫째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보여주겠다면 이 둘째 부분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10계명도 그 기준에 의해서 구분되는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면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역시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 10계명이 이 중요한 계명이 그냥 순서 없이 무차별하게 나열된 것이 아니라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일상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제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첫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고 첫사회가 바로 가정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계명에서 이제 이어지는 다른 계명들의 전체 서론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이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습득되지 않으면 그 다음 사회에서 인간 존중은 불가능하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 사실상 매우 포괄적인 그리고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계명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지침이 아니라 나와 너, 인간을 향한 그리고 인간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되는 겁니다. 즉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명령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고 더 나아가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인간 상호관계의 관계를 포함시키는 명령이 바로 제 5계명에 해당되고 그 5계명은 넓은 의미로 포함할 때 매우 포괄적이고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0계명은 부분적인 명령이라 할지라도 뭘 포함한다? 전체를 포함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제휴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제휴법은 사물의 작은 부분이 사물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님만 공경하고 다른 어른들은 공경하지 않고 다른 선생도 공경하지 않고 말이 되냐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에 있는 모든 권위에 존중하라는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내 부모 공경하듯 다른 군사부일체, 선생이든 또한 왕이든 다 같이 그렇게 공경해야 하는 것을 그런 예를 갖춰야 됨을 다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은 단지 말 잘 듣고 순종하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의미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대부분 떠오르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효. 이 효가 한문으로 보면 참으로 묘한 글자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늙을 노자, 늙을 노자와 밑에 아들 자자가 합쳐진 글자인데, 그래서 이 글자 모양이 아들이 노인을 머리 위에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의 형용문자가 바로 효자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자식이 부모를 머리 위에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효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공경하라 하는 의미 뜻에서 히브리다는 그것이 바로 영광을 의미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 가베드라는 단어는 그 뜻은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그 뜻인데 부모 공경은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 공경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또 무겁다라는 뜻도 있는데 부모 공경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임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고 또 자기 가족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부모를 가족 범위에 두지 않고 그냥 적당히 선을 지켜서 멀리 두고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를 멀리하는 것이 세상에 되었고 시자는 가까이 앉는 게 좋다. 시어머니가 됐든 시누이가 됐든 그래서 이 시자는 떨어진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살다 보니까 독거노인도 생기고 또 노인이 외로워지고 독거노인에게는 자식이 없겠습니까? 아들이 딸이 없겠습니까? 그죠? 이 독거노인께서 부모를 잘 공경했다면 그런 독거노인이 자살하거나 가출하는 노인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부모들이 나이가 들면 변호사에게 공증해서 유산을 물려줄 사람을 이제 미리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 일로 해서 대부분 자녀들에게 50% 띄워주고 교육기관과 복지시설에 30% 띄워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한 20% 떼주고 이런 식으로 유산을 분배한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 물려주지 않고 자기와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개아나 고양이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부자고 그 고양이가 부자요. 말을 바꾸면 자식은 뭐만 더 못하다? 그만큼 취급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면은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그런 약속을 거기 일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에 대한 말씀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합쳐서 아주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몇 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안식일을 지키는 명령과 함께 주어졌는데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어서 32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너는 센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강조합니다. 또 십계명이 주어지고 시민법의 규정들을 말씀하실 때 부모 공경이 매우 엄격하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죠? 네. 또 신명기에서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무섭게 등장합니다. 거기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이면 그의 부모를 경외히 여긴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제 18절부터 더 무서운 말씀이 등장하는데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악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세에 듣고 두려워하리라. 페뉴나가 있다면 이 자식이 페뉴나 합니다. 그러면 어떡하냐는 얘기요?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에게 나오는데 이 탕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모가 죽었을 때만이 유산이 상속되는 건데 그 상속 미리 달라는 것은 부모를 죽은 자처럼 여기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타일이 없겠습니까? 너 봐야 고생 뻔하다. 아비 말 듣고 어미 말 들어라.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우기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해서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동네에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당연히 났죠. 근데 그 아이가 마을에게 들어오면 저 모모 아들 돌리고 때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저기 문학에 있는 거예요. 언제 아들이 돌아오나.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누가 달려가? 지금. 아버지가 달려서 보러 가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돌려주지 말라고. 이제 좀 생각 그림 원화가 생각이 되죠? 돌던져도 마땅한데 돌던지지 말라고. 그 죽었다가 사실 돌아왔다고. 잠언에도 이런 여러 모양으로 강조가 있는데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들에게 청종하고 내 내력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19장 27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리고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신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라.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무서운 결과들이 언급되고 있죠. 우리는 이 계명,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섬기지 못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왜? 보이는 부모,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그 의미겠죠. 이것이 단지 구약 성경에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주님에 의해서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또 이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 이유를 내면서 부모 공경의 의무를 면하는 자는 모든 위선적인 것임을 책망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르반 아니에요. 고르반.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하고 내가 여유거리 못돼서 못한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나를 섬긴다 하면서도 그것은 바로 헛된 경고에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오계명을 인용해서 에베소서 6장 1, 2, 3, 4절에서 또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오계명 이것은 약속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첫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하자면 두려운 저주와 형벌만 있는 것이라 뭐가 있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이 오계명의 약속이 나와 있는데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면 오늘 그 말씀에 20장 12절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이죠. 조건부죠.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왜 이 계명에서 갑자기 이런 약속이 등장하는 것일까? 1에서 4계명에서는 뭐뭐 하면 뭐뭐 해주겠다는 조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계명들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필요 없는 당위성의 계명이에요. 반드시 해야 할 계명. 그러나 이제 인간 사회에서 상호 존중과 권리 인정에 대한 명령의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록한 이유는 이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격려 차원 속에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 순종하는 것 비교적 쉽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야 부모밖에 보이지 않아요. 부모만 있으면 안정감이 있고 부모만 있으면 모든 것이 염려, 근심이 없죠. 부모에 의존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렇죠. 그러나 부모가 일리해지고 자신은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성장하고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부모 공경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받는 것보다 드리고 또 그렇게 공개해야 되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모보다 더 많은 지식이 뛰어나서 자신이 다 판단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에서 아빠를 볼 때는 아빠가 슈퍼맨이에요. 그죠? 점점 나이 들고 보면은 아빠와 다른 아빠와 비교하죠. 점점 나이 들고 보면 아빠는 여전히 꼰대야. 볼품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더 나이 먹고 아버지가 소천하고 무슨 일이 생길 때 그때는 비로소 철든 나머지 아버지라면 나한테 어떤 조언을 해줬을까?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다시 회복되죠. 성경은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라 말합니다. 공경은 부모님의 바램을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해하고 수치가 아니라 영예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개명을 신약 성도들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의미를 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 이거 서로 상호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5개명은 기계적으로 순종이 아니라 지혜를 발휘해서 잘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개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거다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수한다, 오래 산다는 히브리적 표현은 그냥 문자적으로 장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선이 되게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얘기죠. 이 이후에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들 이후에 있는 그런 계명들이 다 어기고 살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만 취하고 살아간다면 결코 장수할 수 없고 어떻게 하죠?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넘어서 부모와 자식 간을 넘어서 모든 사회, 모든 관계로 처음 말씀드린 대로 5계명은 가정과 부모, 자식과 관계를 넘어서 모든 사회 안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본질적인 그런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상호 존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정뿐 아니라 일터에도 적용되는 것이죠. 일터에서 만나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정부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 더 나아가 아주 연약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연세가 높은 분들에서 합당한 그런 예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첫 학교고 또 첫 직장이고 첫 사회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신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 속에서의 모습이 진짜 신앙생활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5계명을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경과 책임의 의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겉으로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인정받다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일을 실패하고서 한다면 그것은 아까 고르반 얘기했듯이 그것은 가짜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부모를 더 공경하는 것,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종교생활인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특히 가정, 직장, 이웃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는 점점 부모를 거역하고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회면에는 너무나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예를 보면은 아들이 자부와 함께 어머니의 재산을 가지려고 어떻게 하든 어머니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자기 재산에 쓰려고 어머니를 모신다고 그래요. 어머니 모실 테니까 아파트 팔고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그 아파트 팔아서 어머니 모시고 좀 넓은 데로 가요. 그럼 어머니가 돈이 없잖아 이제. 다 줬어. 그러면 한두 달을 자라고 자라다가 어머니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요양원으로. 근데 그런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그래서 오죽하면 노인들이 그런 말 합니다. 돈은 끝까지 쥐고 있어야 돼. 아들 다치면은 효 못 받아. 끝까지 쥐고 있어야 돼. 이게 현실이에요, 사회가. 이 말세의 징조를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말하죠. 부모를 거역하며.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데, 효인데, 그 효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못 뵀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효하는지 못 보고 자랐어. 역시 우리 아들들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민 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못 보니까, 그들 역시 배우는 것이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배워서 부모한테 본인들도 할 텐데, 그것을 못 봤단 말이야. 이런 것이 이민생활 좀 안타까움이고, 아쉬움이죠. 그래서 그거는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어느 임금이 한양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합니다. 근데 소문이 나서 개성 사람들이 예수님 용안 한 번이라도 보려고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근데 오래 병석에 누워있던 한 나이 많은 어머니가 그 소문을 듣고 아들에게 청합니다. 얘야, 나도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번은 임금님 용안을 봤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멀리서라도 임금 용안 한 번이라도 뵙고 죽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 없고 한 50리 길을 왕이 행차하는 게 기다렸다가 왕을 뵙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봤냐? 왕이 봤어요. 멀리서 어머니가 얻고 있는 그 모습을 왕이 보고서 행차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얻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자초 지적을 듣고 나서 너야말로 진짜 효자구나 하면서 그에게 상금을 드립니다. 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줘서 어머니를 잘 공경하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동네 부류 자식이 돈 벌기 위해서 어머니를 원치도 않는데 강제로 업어갖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다 이렇게 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왕은 그 역시 그를 불러서 야 백냥 줘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주의 의지들과 잘 알 거 아닙니까? 주변의 신하들과 그 군수가 임금님 저놈은 완전히 불효자입니다. 돈 받았다는 전례가 있다는 것을 듣고서 자신의 어머니를 돈 받을 겸 해서 억지로 업고 나오니까 상 줄 것이 아니라 벌 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임금님이 하는 말이 아주 현답입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거야. 그러니까 상 주거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거야.
흉내만 내어도 좋은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결국 이 사람은 그 뒤에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거다.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부모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단 말입니다. 힘의 원리나 물질의 가치로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샘머리 앞에 백발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효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 수업에 도덕이 빠지고 윤리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막해지죠? 그야말로 양육강식이 될 것입니다. 그죠? 이론이 사상에 통하지 않고 힘 있는 게 제일 될 것입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복된 나라가 되려면 어리석도 효를 가르치고 공교육에 또한 효용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을 한두 가지 들고 있죠. 건강보험도 들고 있고 또 재해보험도 들고 있고 저도 교회에서도 준 보험도 있고 인대임금이죠. 그리고 또 생명보험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 중에 가장 좋은 보험은 하나님께 드는 보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예수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보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면서 지식에 떠나지 말라면서 그 뒤에 얻어지는 결과물들을 볼 때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약속하게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또 드려야 할 두 번째 보험은 오늘 읽어준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이게 효가 최고의 보험입니다. 왜? 여기에 약속이 있는 계명이 다 읽어주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겠다? 장수하겠다. 자, 이 약속 있는 계명 어떤 약속이죠? 장수하는 복을 주고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드린다 그랬고 또한 내가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효가 바로 보험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32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샘머리 앞에 서라. 샘머리 앞에 서라. 그것은 바로 그런 사례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늙어서 샘머리 앞에 인간 누구나 감사하고 공경의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백발은 우리 가정과 이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결과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케빈 여기 앉아있지만 케빈도 여기 하얀 머리지만 리타이어하고 그동안 사회와 가정 속에서 얻어낸 결과의 현재의 모습이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예.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희생한 수고의 결과입니다. 솔로몬 역시 임금이 된 이후에도 그 멋진 바세바에게 그러했던 것입니다. 왕이면서도 어머니가 올 때는 일어나서 영접하고 절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조그마한 청일에도 경청하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총리였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을 맞이하게서 일어나서 마중 나가는 모습도 봅니다. 그래서 부모 경경하는 것에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생명의 경외감으로 존경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는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실 때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제 섬기기를 다하라. 한 번 가신 뒤에는 애달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송강정철의 그런 시가 있어요.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어이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저 역시도 이민 중에 제 스트레스가 불완전해서 아버지 임종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장례에도 못 가봤어요. 그냥 아쉬운 게 그거죠. 자식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잊지 못하는 것들. 근데 살아계실 때 공경하라는 거. 구원밖에 공경하라는 거. 세 번째는 어떻게? 구원밖에 공경하라. 온 천을 얻고도 내 생명이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부모에 대한 최고의 공경은 뭐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예수를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도록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부모로 만들어 드린 것이 최고의 효도 중의 효예요. 우리는 반드시 영벌과 영생이 있음을 믿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기준은 의예요. 의. 그 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영벌이고 영생인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은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예수 믿고 그 부모들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또 부모로부터 내가 복음을 받은 자가 되었고 부모로부터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면 내가 부모한테 보일 수 있는 또 한 가지 또한 효라면은 그것은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서 효하는 것이 바로 것이 제일 좋은 효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부모가 예수 믿어라 그렇게 잔소리하고 들은 척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는 우리가 복되게 사는 최고의 지름길임을 믿어야 됩니다. 효도만이 복의 지름길이라. 왜? 거기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도 제대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에게 내가 행한 것을 돌아보시고,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가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첫 계명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어떤가.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 앞에서 볼 때 부모한테 흡족하게 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면서 예수님은 오계명을 완전히 잘 지키고 또 어머니까지 위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전가했듯이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믿음으로 또한 역시 우리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이 오계명을 순종하고 또 자녀에게 효를 가르침을 통해서 약속 있는 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